제가 서울교회 집회 인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새벽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찬양대의 모습인데, 오늘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제가 찬송가 중에서 뭐 다 찬송을 다 좋아하지만 제일 즐겨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진리를 위해서, 어제 여러분들이 진리 깃발지 받으셨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거, 이 찬송을 많이 좋아하는데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뭐 목소리들이 얼마나 우렁차신지, 장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청년의 열정이 여전히 풍성하신 분이시다.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시고 찬송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중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시지 않고 능히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늘 환난을 피할 수 없다, 환난 당하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다 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환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도 말씀에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신다. 내가 받고 있는 환난은 주님의 눈에 더 안 들어오는 거야, 뭐 주님은 관심 밖에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문에 모든 환난, 이렇게 크든 작든 길든 짧든 뭐 하여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사실 물리적인 핍박도 많고 정신적인 고통도 많은 중상, 모략, 비망, 모든 악압, 심지어 전쟁까지도, 기근도, 강도의 위협, 질병의 위협, 죽음의 이런 위협, 고통이 성도들에게 제외되어져 본 적이 역사일에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핍박이 따랐고 고통이 따랐고, 그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억울한 아픔들을 겪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요, 그 모든 환난들이 어떤 연유로 말미암았든, 즉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 잘못이 없는데 세상에 속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든, 어떤 환난이든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환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징계조차도,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보면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살리려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때로 징계하실 때도 그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낭패를 겪게 하고 도무지 일어서지 못하게 아주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주를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또 우리가 받는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밀려오는 파도에 매몰되느냐 아니면 그 파도 타기를 하고 안전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느냐.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봐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여금 근심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뭘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해야 된다.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자비의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자비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늘 생각할 때는 영어의 Almighty God,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뭐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물론 폭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애로우신 분, 자기 자녀들에게 매우 인자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자녀들이 처해 있는 모든 아픔, 이 역경, 고통, 환난 여기에서 우리를 깊이 동정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의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키워서 뭐 자녀를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가오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깊이 동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쓰라림, 고통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박장대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그림을 뭐 사다 걸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형상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본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뭐 외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없잖아요. 설명해 준 게. 설명한 것이 딱 있다고 한다면 첫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 그거 외에는 사실은 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장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인간인 것만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박장대소한 모습.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가셔서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웃어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안 웃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다만 뭐가 기록되는 거꾸로 예수님이 우셨다 라고 하는 것은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고뇌와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고 또 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저는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통곡하심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신 모습, 그 주님의 모습 정말 우리에게 깊이 동정과 사랑과 어떤 위로를 능히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같이 함께 그냥 울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위로가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슬퍼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박수치고 놀고 그러면 그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도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주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 인간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이시다. 뭐 속된 표현으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말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이해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찾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시험거리나 아픔들을 주님께서 똑같이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정을 해도 잘 못해요. 정말 늘 목사로서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할 때 정말 그 슬픔을 당한, 물론 저도 어르신들을 다 양치는 단지 하늘나라 보내 가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잃어버린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알죠. 그러나 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은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걸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인가. 갑작스러운 뭐 죽음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사실은 참 능히 위로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그 환경을 다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사실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정말 깊이 동정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를 능히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6절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맡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맡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는 그런 고난,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그 아픔들을 견디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사도들도 다 넘어졌을 것이고 지금까지 순교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데 뭐하러 그런 개죽음을 당합니까? 속된 표현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 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 이 주님밖에 없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 사람들은 오해 많이 하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입체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아픈 일들, 슬픈 일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어떻게 위로하는가?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심으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 비유가 내용이 뭡니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데 도무지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라고 하는 자가 공의롭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말 이 악한 자는 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재판관이 참 못된 재판관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간도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자기 멋대로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인데 그래도 이 과부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 그 재판관밖에 없다 해가지고 나와서 밤낮으로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이 재판관이 한 이야기가 아유 이 여자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너무 힘들겠다 해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가 누가 보면 18장 7절에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실 여기 있는 말씀 저는 우리 개혁 개정판은 좀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강조점이 뭐냐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자녀들이 이 기도의 정성 헌신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즉 사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전혀 악의가 없으신 전혀 어떤 불의도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깊이 동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 부르짖어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재미있는 의미 있는 표현을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헬라에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즉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우리를 위로해 줄 자 우리를 건져 줄 자 우리를 정말 깊이 동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능히 견디게 하실 자는 누구냐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믿음 그냥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능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좀 더딘다고 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뭐 무당 찾아가고 뭐 절간에 가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일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 그날에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가시면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갈 소멸하고 말 인생들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성경 역사가 다 증명하고 우리 개인의 역사가 증명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요셉의 같은 경우에도 형들이 악을 행하여서 정말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만났을 때 사실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다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들은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서울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 비록 사람들이 악하게 행함으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홍해 작전 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기도하는 것이지. 아 누가 이 새벽부터 나와서 오늘 더구나 귀한 찬양을 어르신들 그 연루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서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건져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넘칠수록 은혜도 넘침을 믿자. 네, 고난이 많을수록 은혜의 깊이도 엄청 큰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은 정말 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여기 보면 정말 심한 환난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완전히 뭐 사방을 둘러봐도 어떤 소망도 없는 어떤 빗줄기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했는가?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전에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수 갚아야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어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뭔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견디기 힘든 사형 선고까지 받는 이런 아픔들을 겪는가? 근데 하나님께 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하면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에 정말 율법의 의로 말하는 흠이 없는 그렇게 고상하게 살았던 사람 가문의 정말 자랑이었고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란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물론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게 살리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도 높이시고 말이죠. 무성한 나무도 많이 메마르게 하시고 메마른 나뭇가지도 무성케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을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현재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시고 정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옮기시기까지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성도들 이렇게 도왔는데 오늘날에는 안 도우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하고 역사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팍팍팍팍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일들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곁에 와서 야 그렇게 기도할 바 좀 뭔 소용이 있어. 아,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뭐 문제가 달라져. 여전히 문제는 똑같잖아. 바로 교만한 자가 더 창성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시험도 당하는 일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 받는 일도 없잖아. 이렇게 우리를 옆에서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소리들을 사단이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청교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대부흥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평양대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은혜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감질나게 하는 양 애간장 태우는 이런 하나님은 아닌가요? 바울도 눈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도 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뭐가 족합니까? 하나님 말이지. 내가 이렇게 좀 아픈데 뭐가 족하다고 그러십니까? 말이지. 왜 나를 이런 사형선고 받게 하십니까? 사형선까지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뭐 은혜가 족합니까? 이렇게 사도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히 하실 수 있으신 이유가 뭔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창고는 마치 샘물과 같이 샘물은 퍼내도 계속해서 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와서 바가지로 퍼 마시는데도 여전히 물이 그대로 있듯이 하나님의 창고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우리가 고백한 거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하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다윗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자기의 아버지로 삼고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다 동일하게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고난의 시일이 길면 길수록 또 아픔이 크면 클수록 성도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난의 시일이 길수록 아픔이 클수록 성도가 생각을 생각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악인들의 악이 충천해지고 있다. 이 부분 악인들의 악이 충천하다라고 하는 다른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악인들을 향한 진노의 불길이 엄청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봐도 그렇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는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개종을 해서 변화되어져서 선한 자로 바꾸어지는 이런 일들보다도 보게 되지만 악한 자들이 그냥 더 악을 행하여요. 더 악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극한 상황까지 갔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끝장 보는데 그 끝장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그냥 엄청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악인들이 저렇게 악을 저지는데도 아유 저놈들은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없고 저놈들은 말이지 배고파서 구걸하는 일도 없고 아니 저놈들 자식들은 말이지 더 잘 되고 막 이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그게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시편 73편에도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때 그것 때문에 낭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졸지에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반드시 심판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악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어야 된다. 동시에 그렇게 이 환란이 길고 정말 아픔이 클수록 그곳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감격이 클까요? 쥐꼬리만 할까요? 내가 아픔이 쥐꼬리만 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픔이 많으면 그 아픔에서 해방되어질, 아픔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질, 정말 환란에서 건짐을 받게도 이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는 이 기쁨이야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려고, 넘치는 자유를 주시려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조금 참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오셔서 기도하는 하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갇혀있다가 해방된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을 특별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70년 동안 포로 납니다. 어쩌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야, 마치 꿈꾸는 건 이게 꿈이야. 그럼 서로 꼬집어 보고 때려보고 말이지.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그들 그 결과가 뭡니까?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지금은 슬픔이 우리 가운데 계속했을지라도 아침이 오게 되어지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 그 말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 원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환난 때 반드시 생각,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를 하여금 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 찬송이 가득하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증하고 자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망에서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위로만 해주는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뤘을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이뤄쓰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 성도가 겪는 환난 질고는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능히 이루시는, 포로로 잡혀간 자를 우리를 돌아오게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건져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슬픔과 질고의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방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또 하나는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이, 기독교 역사 이를 다 증거하고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기도하는 동지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팔려갔어도 여전히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여성 드보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도 보면은 사도행전의 5장에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물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나오게 되어진 것이지만 베드로가 나와서 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방에 앉아서 베드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저는 홍해작전 이렇게 다 참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시가 좀 힘들어도, 정말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잘 못했어도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바쁘다고 뭐 핑계대고 기도하는 일 안 나왔지만, 그러나 사업이 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듯이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정한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정성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죽이고 포기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펄펄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은 마치 그 절간에 가서 정성을 쌓는 것과 같은 공적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달라요. 기도, 그 믿음의 깊이도 다른 거예요. 천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놀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기도다. 땅에서 그냥 비비적대고 그냥 막 아우다툼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들 역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것 같아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민족을 궁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결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말이죠. 개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능히 건져주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시편 100편인 107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같이 잠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0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편이 뭐냐? 항상 당신의 말씀을 보내신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뭐냐? 다른 것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해 주는 그 목회자가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렇게 홍해 작전을 하고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신 이유도 저보고 뭐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마지막 한 가지 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이유는 본문 4절에 있는데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전히 이 세상은 환란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울교회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짐을 받았을 때 동일한 환란 중에 있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같은 동일한 환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한 환란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 미리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동일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